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진짜 책망을 받기 바랍니다. 조금 볼륨을 좀 낮춰서 에코가 없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책망을 받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 부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그런 부족에 대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저 가볍게 뭔가 읽고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강한 교회 생활을 갖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디 이런 생각을 제하십시오. 똑똑하니까 똑똑해져야 한다. 뭐 신학적으로 좀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 정도는 어떤 형제들에게는 그렇죠. 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제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이들로서 책임지는 형제들로서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 안에 머무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한 인도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참으로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책 속에만 있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 이것이 다내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르침 받고 어떤 교만한 방식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뭐 비교하는 면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유산이 있죠. 아주 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충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데, 이 국가주를 위해서 함께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기저기서 이것도 실행하고, 교회에서 뭐, 한때는 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강하게 추천하는 것은, 얼바인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합니다. 면에서 어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런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소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할 일이 있는데 이두 가지 주된 도구에 올때 우리가 신성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는 회복력이고 두 번째는 즉 성경 자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또 다른 많은 놀라운 고전적인 책들이 있지요. 이것은 마치 보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가 아주 견고한 두 가지로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정규적인 자산으로, 음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교회의 구조가 바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집회도 바뀔 것입니다. 별별 것이 다 바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불꽃이, 추구의 불꽃이 튀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것보다 이 최소한의 프로그램 이상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놀라울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편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막 삼켜 먹는 것처럼 합니다. 정말 바깥에는 없고 소위 기독교의 목사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에게 책을 받았는데 진젠도르프의 책이고 모라비아 형제회 움직임이었는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그 운동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진젠돌프를 사용해서 그 움직임에서 그 모라비안 이 움직임에서 큰일을 하셨죠. 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처음의 회복이다. 오순절날 이후부터 이 초대교회 이후로는 처음으로 회복된 것이다 라고 말했죠. 1700년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100일이 아니라 100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700년대 이후부터 특별히 그 신세계 쪽으로. 그런데 저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 것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 교회들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읽기, 회복력 읽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읽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하면 될 겁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달려있죠. 본문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주까지 읽는 것도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그 형제들이 해놓았습니다. 얼바인에서 다 해놓았고, 매일매일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이것은 말씀 안에서 씻겨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만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을 돕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영을 알게 하고 영을 사용하여 주님 접촉하게 하는 것 말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도록 돕는 겁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읽는 것은 처음에는 다만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성한 관념을 갖고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받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영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주입을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입하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죠.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일정입니다. 또 다른 일정은 라이프 스타디 읽기 일정입니다. 이 개요를 보십니까? 이영 개념을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도들이라도 500개의 라이프 스타디를 읽었다면 탁월한 믿는이다. 탁월한 믿는이다라고 말했죠. 현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몇 개가 있죠? 1984개의 라이프 스타디가 있습니다. 1984개의 라이프 스타디가 신구약에 있습니다. 500개면은 한 4분의 1이죠. 4분의 1 정도만 읽어도 탁월한 믿는이가 됩니다. 제가 정말 이영재님께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자, 한번 다시 재조정 버튼을 눌러봅시다. 출애굽기를 읽을 수도 있고, 뭐 언제 시작할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추천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7월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얼반에서 정한 일정은 20년 프로그램입니다. 너무나 길죠. 그렇지만 결국에 끝에는 거북이가 경주를 이깁니다. 어떤 토끼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메시지. 그렇지만 두 메시지를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면서, 고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님들, 제가 말하겠지만, 이영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방법, 이영재님이 저 방법을 말했다, 이 도구를 말했다,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은 말하기를, 방법이 아니다. 결국에는 오직 한 가지가 남는다. 오직 한 가지가 남는다.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이다. 방법이 틀렸어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주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디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했던 길은 절대적으로 이영재님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영재님께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디를 하셨는지 그 순서에 따랐습니다. 로마서이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974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이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셨고, 그때 형제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계시의 심장서신 네 권이었죠? 바울의 네 개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9개나 10권의 이 핵심적인 책들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은 다시 되돌아봤죠. 최고 중에 하나인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라이프 스타디보다 더 좋습니다. 창세기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이 레위기도 하고 민수기 신명기도 한다면 좋은데 모세 오경을 하면 좋은데 적어도 못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이제 결정 연구도 있죠. 이것은 다이 라이프 스타디에서 결정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사야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된 내용을 읽고 나서 본 교회가 다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고 다시 신약 라이프 스타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11년 차, 12년 차 정도에 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9년 반의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요? 1년에 다 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식을 원하든지 우리는 19년 반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11년 반, 1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년 동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메시지씩 읽는 분들은 벌써 앞서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고전적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 코스타 메사에서 오렌지 카운티 그 페어그라운드에서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볼로드 집회소가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정말 고전적인 내용이죠.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 1장을 기억합니까? 재창조에 대해서 날들과 빛과 와 이것은 진리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진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입맛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입맛에 대한 겁니다. 어떤 입맛을 갖지 않는다면, 감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맛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얼바인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이미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일주일에 두 메시지입니다. 일주일에 두 메시지지만, 그렇지만 신문 읽듯이 하지 않고 잡지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연구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것은 한 메시지를 3일 동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합니다. 한 주에 새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지났습니다. 뭐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메시지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랜 시간 들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밑줄을 긋고 또 질문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의 집회를 사용하면서 이 내용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연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지금은 소책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진리 추구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편철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느냐, 19년 동안 계속 하느냐에 속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나는 이미 50세가 되었는데요. 제가 끝날 때면 70세가 될 텐데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놀랍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50세부터 70세까지 이 20년을 보낼 때 제일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벌써 절반 이상을 지나갔습니다. 이 20년은 내가 매 주일날 광고를 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자랑할 겁니까? 나는 광고를 하는 장로다. 매 주일날 광고를 했다.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광고했다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대해 연구할 때 회복력과 각주와 이런 도움으로 연구했다면 여러분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초성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유용할 겁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유용성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온 기독교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이 기준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준도 없죠. 회복, 주님의 회복은 가장 높은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부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들에게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실행적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주나 2주나 잊어버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나중에 보충하면 됩니다. 기회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은 적어도 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틀이나 3일로 나눈다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제가 말하지만 가장 누림직한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 기억하는 겁니다. 읽은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말하면, 물론 이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9개나 10개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지방교회를 돌보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디를 읽었기 때문이죠. 형제님들, 그 유익은 모든 곳에 있죠. 심지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제가 10년 계획을 말할 겁니다. 10년 동안 성경 연구하는 계획,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라이프 스타디를 읽는 계획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몇몇 소그룹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을 복원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새 신자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새 신자, 새로운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주된 것은 이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메시지와 개요가 있는데, 다만 특별집회 전체를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시작을 하게 하는지, 말씀을 엄중하게 연구하는 이런 것을 시작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47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요입니다. 이 개요는 완전히 장로 훈련, 2005년 봄에 장로 훈련 내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뽑아온 겁니다. 유일한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한 신약 사역 안에 머뭄. 그러므로 여기서의 강조점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 즉 신약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유일한 한 사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죠.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터디할 때이 발췌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혼돈스럽죠.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사역이 무엇인가? 사역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이것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꾸준히 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회복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습니다. 1번. 신약시대에서 주님은 그분의 유일한 한 증거인 유일한 한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유일한 한 사역을 갖고 계신다. 한 사역, 한 몸, 한 증거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하나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 즉, 신약의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 심지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을 이루라라고 했죠. 또 나의 사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개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개인의 사역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의 유일한 사역에 포함됩니다. 그 하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A.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많은 사역들이 있죠. 모두가 다 자신의 사역을 말하고 이것 저런 것을 말하고 복음주의 사역, 병원을 여는 사역, 어떤 사람은 기적 행하는 사역, 신유의 사역,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저의 중점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유일한 사역의 일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은 결국 몸을 건축하는 사역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역이라고 말할 때, 사역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신약의 유일한 사역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신약 전체입니다. 신약 전체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주 우리 가운데 익숙하죠. 정말 이런 말을 듣기가 귀찮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 전체적으로 몸은 많은 사역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사역을 갖고 있다. 비록 몸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사역은 하나이다. 사도행전 1장과 이렇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이한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단수의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신약의 사역입니다. 단체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몸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1. 신약의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며 단체적이지만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사역이라는 단어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체가 자신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여기에 형제들이 다 자신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또 머리가 재워주신 분량에 따라서입니다. 이 모든 개인적인 사역들은 많은 지체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의 사역은 그한 사약, 한 사역, 단체적인 신약의 사역의 일부여야 합니다. 비록 2번 사역자들이 많지만 이 모든 사역자들은 유일하게 단체적인 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만을 갖는다. 바울은 먼저 베드로에게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죠. 모두가 다 개인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단수의 하나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사역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들 자신의 그 목적이나 혹은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은 몸을 건축하기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보다 이러한 사역들은 사실 끝에는 몸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있는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몸을 나눕니다. 몸을 부수고 몸을 손상시킵니다. 건축하기보다 그렇게 합니다. 합당한 사역,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있다. 교회들을 산출하고, 뭐전 좋은 것일 수 있겠죠.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사역일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교회들을 산출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여전히 교회들을 온전케 하는 보편적인 사역과 다른 어느 사역을 어느 한 지방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영역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9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따르는가입니다. 지방교회가 어떤 사역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용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주님의 회복 안에 일반적인 사역이, 전반적인 사역이 있죠. 그 전반적인 사역은 참으로 신약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 사역,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의 때에 이 사역 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어떤 은사들에 의해서 머리가 선택하신, 몸에게 주신 그 은사들, 이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 사역은 워츠만리 형제님과 위튼스 리 형제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90여 년 동안, 이제 5년이 지나면 이 100년 차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와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너무 용납하지 않고 좁군요. 협소하군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받지 않는군요.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보세요. 그들을 받지 않고 왜이두 사람의 사역만 받습니까?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은 워치만 리 형제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님의 사역은 특별히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졌는데 다만 일반적인 기독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초기에 형제님이 깨달으신 것은 주님께서 네 형제님에게 위임하신 것은 교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사역은 바로 지방교회들을 건축하는 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고 예수님의 증거인 몸을 이 땅 위에서 이 시대에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과 이것은 3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튼슬리 형제님이 이 사역을 그때 이후로 지속했고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갈 때까지 9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그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그러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계의 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릇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역자로서 섬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으로서 말했고 그 특별한 시대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일반적인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지방교회로서 다른 사역을 받기 위해 연다면 이 말은 이 일반적인 사역,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산출한 사역,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을 취하여 다른 사역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저 교회가 왜 다른 것을 따르는가? 어떻게 그들은 왜 다른 것을 보는가? 물론 이것은 자유의 나라인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저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이 용납이라는 말로 할 때, 열려 있어야 한다,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로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너무 폐쇄적으로 한다, 폐쇄 형제를 따라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역이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사역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을 산출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일으켜진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다. 이 입맛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통제하는 요인이다. 분명하죠? 성도들 안에 입맛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워치만이나 위드니스를 어떤 보좌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분명해집시다. 제 속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교회들을 산출했고, 그것은 그리스도 몸의 건축을 위하지 다른 것을 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입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랩사디를 읽을 때이 입맛이 증가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맛볼 때 여기에 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죠? 혀를 대보면 압니다. 이것을 맛보면 설탕이고 저것은 소금이죠. 입맛이 제일 좋은 분별력입니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죠. 맛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성도들을 도와서 진리를 알게 하려면, 이러한 사역의 재료로 도우려면, 그들이 입맛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때때로는 바람이 불겠죠. 소위 다른 사역들이 오겠지만, 어떤 혼돈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때이 입맛이, 결국은 이 맛이 무엇인가? 이것이 통제하는 요인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교회들 안에서 인도할 때 제가 말합니다. 그 맛을 존중하십시오. 그 맛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3번, 이 맛으로 길러진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맛을 거절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맛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말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거절될 것이고 여러분은 손실을 겪을 것임을 뜻한다. 누가 손실을 당합니까? 다른 맛을 권장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회복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과 다른 것을 권장하는 사람이 손해를 당할 겁니다. 8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슈투트가르트 교회에서 거역했던 사람은 최근에 성도들이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시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데 독일 성도들을 접촉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독일인처럼 되었죠. 그런데 그가 앞장서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특별히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의 회복으로부터 잘라내어서, 먼저 이 사역에서 잘라내었고,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는 완전히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위트니스 리도 아니라, 몸에 의해서 내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합당하다면, 그 면역 체계가, 그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면, 외부적인 것이 들어오면,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몸이 일어나서 거절합니다. 뭐냐면, 외부의 요인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배출하는 게 아니죠. 거절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첫 번째 배역이 있을 때그 사람이 거절당한 겁니다. 배출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거절시켰던 그 사람이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이첫 번째 배역을 일으킨 그 사람이 80년대 그 자신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장로훈련에서 그 내용을 말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런 내용을 많이 말했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또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실을 당했습니까? 독일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었던 그 회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회복에서 이렇게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인도자를 내쫓았습니다. 이 형제님은 항상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분열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스스로 끊임없는 분열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게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결코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계속되는 분열을 일으킬 겁니다. 어떤 회중이든 모임이든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점은 바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망을 갖는 겁니다. 신약의 사역은 바로 한몸 안에 있는 사역이요. 주님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2. 교회의 하락과 변절의 기본 요인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에 속한 신약사역에서 돌아선 것이다. 10분 정도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떨어졌다. 어떻게 교회의 하락이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는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지방교회가 바울의 사역에서 떠났을 때, 특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떠난 것이 그들이 하락하게 만든 겁니다. 사역의 가르침이 전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가, 어떤 사역을 따르는가,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떠났죠. 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그저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사역에, 소위 그런 사역에 열었죠. 유대주의에 속한 것을 열었고,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향해 열었고, 바울의 사역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이었죠. 그의 사역은 완성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들의 타락에 현저한 중점은 다른 가르침들,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다 계시록에서 나오죠.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한 가르침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들이 기어들어왔다. 우리가 적당한 가르침을 붙잡지 않는다면, 올바른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을 붙잡지 않는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지 않는다면, 다른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이 흘러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하락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로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은 내가 권한다, 명령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라고 말했죠. 첫 번째 명령은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 안지방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 성도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날마다 무엇 안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그 믿음, 여러분의 교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교회의 상태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명령하시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가르침도 포함하고 성경적인 가르침도 포함하고 어쩌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르침은 바울에 따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오직 한 교회, 곧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께 높이 평가받았다. 주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 즉 경건에 따른 가르침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3. 분열은 다른 가르침들을 가진 다른 사역에서 온다. A.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허물고 하나님 경륜 전체를 폐한다. 우리는 모두 심지어 조금만 다르게 가르치는 것도 회복을 파괴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이 적은 두둑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죠. 이 누룩은 아주 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죠. 부패시키는 가르침. 부패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누룩이죠. 조금만 넣어도 전체 덩어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우리는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언제나 건축하고 결코 파괴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사역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멘하십니까? C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분열과 혼란은 다른 사역들을 묵인하는 이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부주의하다면 원수는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살며시 다른 사역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회복은 끝나고 만다. 이제 이 용납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용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이 다른 행동들을 용납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법률 회사들도 있고 로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런 부도덕한 하락한 심지어 인간의 활동도 아니고 좀 비인간적인 활동들을 그저 용납이라는 말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죠? 형제님들, 우리는 여기에 용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독을 먹어서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르침, 사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바 두렵습니다. 용납해야지, 다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을 유죄 판결하면 안 돼. 그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게 놔두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것, 시민으로서 이런 것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을 지키는 시민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법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남자와 여자로서 어떤 보호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죠. 이것이, 제가 이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여기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실질적인 주제인데,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언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가입니다. 어쨌든, 중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자에게서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의 교회를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순진하죠. 이것이 우리의 일의 일부입니다. D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역들을 제하고 유일한 신약의 사역만 남게 한다면 모든 교파와 모든 단체와 모든 분열이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분열이 없고 혼란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이상주의적이죠. 유토피아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안에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분열과 혼란은 다 다른 사역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다른 사역들은 존재를 이러한 분열들이 존재하는 것이 없었을 때, 교파나 이런 단체들이 사라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장로회라는 그 가르침에 근거하고, 침례교단은 침례라는 그 가르침에 근거하죠. 그럴 때이 모든 여러 가지 교파들은 그러한 다른 사역들에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 그 루터 교파, 웨슬리 교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취하죠. 오늘날의 문제는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이것이 분열로 이끌고 주님의 몸을 분열시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만약 이 유일한 사역 이외에 새롭고 다른 무엇인가를 수행한다면 주님의 회복에 관한 한 끝날 것이다. 실제로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이 유일한 신약의 사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줄이 좋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다시 건강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원래 장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안전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기쁘다고 느끼고, 제가 이 사역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은 분열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몸을 건축합니다. 한번 다른 사역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런 사역이 있습니까? 5번. 4번. 유일한 신약 사역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은 교회를 생명 안에 건강하게 지키고 진리 안에 세워 경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산출한다. 이것이 이 사역이 이런 것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높이는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 사역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분배합니다.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가 이러한 생활,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살게 하고, 이것이 경건입니다. A. 대조성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우리는 유일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도록 수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사역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해야 하죠. 1. 건강한 가르침은 믿는 이들에게 생명 공급을 주고 영적 질병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좋은 질서가 있는 건전한 상태로 이끕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회복력을 읽기 안으로 들어가고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도록 인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견고해질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질서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좋은 질서가 부족한 것은 다른 가르침 때문입니다. 교회에 질서 있는 것도 그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죠. 디도서에서,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회복력을 던져버려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찢어버려라 라고 말하죠. NIM에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치면서 볼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을 다 버리면서 이것을 저 집에서 건너로 던져버렸습니다. 교회생활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독을 먹었죠. 이 사역에 대해서 독을 먹어서 그랬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도인데 이 사역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집회소에 가서 모든 것을 바닥에 던져버립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냉철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2번 읽었죠? 그들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주어 도움을 주는 겁니다. 3. 나는 누구든지 500개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합당하게 통독한 사람은 모두 뛰어난 믿는 이가 되었다고 말할 확신이 있다. 약과 자양분과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이 메시지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서 있는 바로 이 형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받은 도움은 다 이러한 메시지들에 있습니다. 4. 우리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주님의 건강한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의 존재 속에 반드시 저장해야 한다. 형제님들,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하십니까?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이 공표 하나를 더 넣는 것. 이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의 존재 안에 라이프 스타디 책 하나를 더 넣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더 있는 겁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휴식을 하고, 자, 좀 짧게 기도하고 휴식을 갖겠습니다.